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주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제일 중요한 일을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본문이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그렇게 관리들은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도를 받고 있는 군병들은, 군사들은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우리로 믿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말하자면 굉장히 중범죄를 범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두 강도라고 번역된 중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둘도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욕하면서 비방할 때 참 놀랍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 중에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39절과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희한하게 한 강도에게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께 비방하며 욕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데 한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에게는 변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한편 강도의 변화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목전에 놓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의 변화가 진실한 변화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혹은 회심했다 할 때 그 믿음과 회심의 결정적이고 참된 요소들이 이 한 강도의 말 안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듭나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편의 강도가 하고 있고 그의 변화가 진실한 변화다라고 봐도 아무 손색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편 강도가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를 꾸짖고 욕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중형벌을 받는 사람은 정말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평생이 어땠을지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보통 범죄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이 정말 많이 깨어져서 죄의 죄가 더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생각해도 하등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가 그 예수님을 꾸준히 비난하고 있는 그 다른 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강도의 이 깨달음이 오고 있는 강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면전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나를 깨닫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의지가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매를 맞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행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이 이 한편 강도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 같은 소위 말하는 지혜서들을 읽을 때 언제든지 그 지혜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하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 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사랑과 두려움이지요. 그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았던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전부를 계산할 순간이 온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는 삶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거듭거듭 지켜보면서 이 한평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는 그 어딘가에 계시는 신을 막연하게 위하는 종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을 보는 지식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아는 지각이 함께 열려지는데, 우리가 바울의 글에서 본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생명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생애 말미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나쁘고 악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하고, 여러분의 그냥 껍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본질이 안 보이면 우리는 겸손을 떨 뿐이지 성경이 기대하는 참된 겸손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평강도에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죠?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 이렇게 형벌 받는 거 합당한 것이다. 이게 뭐 잘못되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형벌을 나는 받는 것이다 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억울하다고 여기지 않고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나쁜 짓을 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늘 말하잖아요. 그죠? 나도 잘한 게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조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서구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정말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한평강도에게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열리기 전까지 어지간히 남만큼 산다고 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모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열릴 때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같이 열리게 돼요. 자기가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추하고 악하여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될 때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하나가 더 더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평 강도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지식, 그게 뭔가? 여러분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41절 하반절입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2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평 강도에게 임하는 세 번째 중요한 변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주제에 불과하지만, 그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 열린 눈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데려갈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회심을 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할 때 회심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는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라면, 또 하나는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회개와 믿음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실한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참된 용서와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죠?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아서 의지가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회심의 진정성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인 믿음이라는 요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한평 강도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그가 예수를 아는 두 가지 지식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4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서서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쏟아붓는데 한평 강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시간을 내서 특별히 2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4절, 14절, 15절, 22절 네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네 번이나 이 누가복음 23장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죄를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네 번이나 빌라도가 반복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편 강도의 입을 빌어 한 번 더 강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는 없으시니라. 이 사실을 얼마나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이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한 것입니까? 주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죠? 주님이 죄가 없으셨다, 중범죄자들만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은 반복해서 반복해서 죄가 없으시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려서 죄를 깨달은 이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 말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주 말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며 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돈이 좀 많으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를 우리들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자식이 누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시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르는 복락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부족한 제가 한평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뿐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중한 죄를 지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고 이제 잠시 후에 죽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에게는 깨달음과 변화가 임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와 깨달음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한 사람은 깨닫는데 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강도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진 이 강도가 여러분 두 번째 깨닫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왕이시고 구주이심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부분이 왕같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왕같은 모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오시다가 쓰러져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 기진맥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한마디도 대받아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왕으로서의 모습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희한하게 눈이 열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 것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분이 왕 같음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희한하게 눈이 열리면서 참 놀라운 주님에 대한 지각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이 의지가지 없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자기를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나가실 때 내 앞을 지나가실 때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눈길을 한 번이라도 주십시오. 나를 전혀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아는 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하고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무수한 질고와 우리가 어머니 모태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죄를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악하고 추한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가지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그분이시다 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독교는 은혜의 기적을 믿어요. 은혜의 기적. 도저히 지금까지 저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면 사람 같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그가 이전에 어떻게 행했나?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아무 주목하지 않으시고 지금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가? 그게 주님이 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의 기적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죄와 부패와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이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여러분을 아는 지각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열려서 여러분의 죄됨을 인정하고 토설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할 때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은혜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한편에 달려서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을 쏟아내는 이 강도는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다릅니다. 그죠?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무수한 주님의 주옥 같은 교훈을 다 누렸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아무도 십자가 마지막 걸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없는데 이 주님 한쪽편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죄 없으시나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죄됨과 악함과 의지가지 없음을 알고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다른가? 42절 한 절이 잘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진실로 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진실로 하고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수한 조롱과 욕설을 들으실 때, 무수한 거짓된 송사를 들으실 때 주님은 거의 대답 안 하셨어요. 그렇게 침묵으로 거의 일관하셨던 주님이 이 한편 강도의 말에 반응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편 강도는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당신의 나라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시는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그때가 아니고 오늘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모셔드리고 영접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지나치실 때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눈길이라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정수와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내가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남다르게 애쓰면서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 한편 강도는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으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이 못이 박혀서 그 발을 걸어서 그 어딘가를 가서 변화되고 새로운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중에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적지 않은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을 때때로 넘어뜨려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언젠가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에구,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만큼 참 모순이 많고 한계투성이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예수가 주시는 용서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락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와서 경험되고 참여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비록 완성은 아니지만 모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한계가 틀림없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어서 여러분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약점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때부터 구원이 이미 시작되고 완성에 털림없이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금 한평 강도에게 낙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잠시 왔고 얼마나 아픔이 많고 얼마나 즐거움이 많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은 끊어지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땅에 묻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메시지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게 살고 끝나도록 지어지지 않았고 영생이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한병 강도처럼 깨달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처음 왔는데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다니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오십시오. 오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낯설고 힘들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어느 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도로 정확하게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만 어느덧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메마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다시 기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